오늘로 에스겔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을 언제 설교했나 보니까 2023년 3월에 했더라고요. 1년 10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스겔 설교하기 전에 그 팬데믹이 막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수님 재림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는데 저 생애 한 요한계시록 한 다섯 번인가 사실은 설교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2022년 7월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고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다니엘서를 주일 예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에스겔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교회 간 건 아니지만 이 세 개의 책이 많은 부분에 많이 겹쳐요. 많이 이렇게 겹치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꼭 봐야 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 책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에서의 특별히 해석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구약의 책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보면서 또다시 제가 확신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의 시각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되었어요. 재림의 특별한 징조, 시기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오셔서 가져온 구원, 그 은혜, 그게 충실하게 그 은혜 안에 살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는나를 돌아보는 것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 체크라는 거죠. 이 재림 땐가 아닌가 시기와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겼던 달란트, 사명들, 복음이 요구하는 그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오실 예수님 그렇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말을 생각할 때 특별한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비밀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내가 원래 믿었던 받아들인 이 복음이 무슨 삶을 요구하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종말에 관련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에스겔서 많이 나왔거든요. 에스겔 마지막 시간이니까 크게 에스겔을 조금 간단하게 그냥 타이틀만 요약하고 넘어가면 에스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많은 내용은 에스겔이 주로 예언했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물론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갔었어요. 세 번째 완전히 망하죠. 먼저 끌려간 상태에서 그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아직 끌려오지 않았지만 남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겔이 했었죠. 그 처음 메시지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심판의 메시지를 1장에서 24장까지 에스겔이 많은 모양으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네이션스 열강,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어서 하는데요. 25장에서 32장까지예요. 그 열강들을 보면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 심판할 거다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많이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중에 뭐 이집트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통해서 괴롭혔던 나라를 심판하고, 의지하는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에 대한,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이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보면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자 오늘 우리 끝낼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 완전히 새롭게 된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시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진짜 완전히 망했을 때, 3차 포로, 세 번째 완전히 망했을 그때 딱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메시지를 바꾸어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은 에스겔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보려고 했던 사실은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인데 뭐 많은 내용이지만 어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이 환상도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하나하나를 어떤 한 소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시점은 오늘 1절에 나오지만 원래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그때부터 25년이 지난 BC 573년,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한참 십몇 년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신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가 뭐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올려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있었는데 거기서 들어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데리고 오는 거죠. 데려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큰 성전을 보게 된 것이었어. 성전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같은 비슷한 식으로 환상을 본 게 하나 있어요. 에스겔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거기서도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올려가지고 바벨론에 있었는데 에스겔을 환상 중에 슉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성전의 그때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우상 숭배를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숨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그런 생물들, 가축들, 태양 이런 것들을, 각가지 우상들을 성전 안에 엄밀하게 숨어서 숭배하는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걸 통해서 이제 에스겔을 보고 깨달으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영광이 있겠다, 저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내가 말하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예배의 자리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도 예배를 모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추운데 집에만 있고 할 텐데 왜 오는 이유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드시 예배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8장에 10장에 11장에 걸쳐서 그 성전이 지성소에 올라와가지고 요단 그 예루살렘 동편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제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회복의 환상이니까 회복의 환상이니까 반대의 일이라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미지한다는 게 잘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인터넷에 요즘 인터넷에 또 잘 돼 있으니까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그 그림을 그 중에 괜찮다 싶은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정사각형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고 그 옆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북쪽이거든요. 동쪽으로 이제 주님이 주로 이제 들어가시는 곳인데 입구에 여기 보면 문 각 세 개 문이 있죠. 서쪽에는 없습니다. 남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있고 이 문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문지기들의 방이 여섯 개가 있어요. 각각 이렇게 세 개의 문 안에 여기 들어갈 때 있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바깥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뜰 좌우로 방들이 쭉 예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머무는 방들이 있고 이 바깥뜰 안쪽에 보면 또 그 물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안뜰에 들어갈 때에도 보면 또 다른 문들이 있죠. 동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안뜰 좀 뒤쪽에 보면 그 물이 나오는데 저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고 뒤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들이 있고 레인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고 또 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물이라든지 기구들을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 드릴 재물을 씻는다든지 그런 걸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선으로 보여지는 게 저게 이제 제단이죠. 그리고 이 파란 선을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에스겔 47장에 그 강물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 보좌로부터 이제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동문 옆에 있는 쪽으로 흘러 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의 이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면 44장, 5장, 6장까지는 이 성전에서 주로 제사를 드리게 될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머물 방들 그런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섬기기를 뽑은 사람들에 대한 제사법, 레위 같은 성막 구조를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레위 지파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쓴 책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그 레위기 같은 것이죠. 여기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의 구조를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제사해 드리는 그때 섬기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와 관련된 규례들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환상의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강물이 흘러나와서 큰 바다를 이루고 주변을 다 살려내는 이런 환상. 이게 크게 보면 이 마지막 환상에 세 가지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성전 구조 설명,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들이 해야 될 어떤 규례들, 마지막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이 그 천사 인도를 받아서 이 성전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에 구조를 쭉 봐요. 동쪽 문을 들어가서 쭉 둘러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사장이거든요, 에스겔 원래 출신이. 성전에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석구석 건물을 봤는데 영광이 이제 없는 거죠. 막 옛날에 떠났던 영광같이.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성전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죠. 그 성전이 돌아오는 것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3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즉 이제 성전을 쭉 어느 정도 돌아본 이후에 그가, 즉 천사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즉 입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 보로 끌려와서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보았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이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영광을 딱 하나 영광을 보니까 엎드려지게 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에스겔을 쑥 들어올려서 위에서 이제 보게 하죠. 들어올리게 되죠. 위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완전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거기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여호와 영광이, 드디어 떠났던 영광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너무 죄를 지어서 떠났던 그 여호와 영광이 돌아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 에스겔 성전은 구조를 본다면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서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서룹바벨이 성전을 한번 지은 적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을 한번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십 년, 사오십 년 그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런 성전을 지을 기회가 있었지만 에스겔이 본, 이 환상 가운데 본 이런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지으라고 했고, 솔로몬이 나중에 건물로 지으라고 할 때도 설계도 보여주면 지으라고 했지만, 에스겔의 이 성전인 경우에는 지으라고, 이 건물을 지어라,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뭔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물론 너무 종말론적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성전이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뭘 또 제사를 드리겠어요? 문자적으로 자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전, 이 새 성전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놀란 은혜에 대한 그림을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당시 자랑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그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본 그 성전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올 구원, 그 놀란 은혜를 보여주는 환상이었기 때문에 마치 에스겔에서 그 성전을 염두에 두시듯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뜨려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겠어. 바로 그것은 나야. 내가 바로 그 성전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셨어.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의 몸인 교회를 동일하게 이제 성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처소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가 바로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잘 살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임재하셔서 장막을 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21장 3,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듯이 그 성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몸인 교회에 주님이 영원히 머무시는 거죠. 에스겔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쳐서 영원히 거하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에스겔서의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백성들의 이미지에 맞게끔 중요한 성전을 한 번도 지어질 수도 없고 지을 수 없는 그 환상 중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본다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는 오늘날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 이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로 인하여 실제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그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정성을 들여서 예배해야 돼 이런 의미로 생각해요. 하나님 영이 지금 막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 이렇게 영과 진리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은 아니죠. 뭐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더 그렇게 했죠. 온 마음을 두려워 떨면서 했잖아요. 이때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진짜 아버지가 찾으시는 진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을 영어 속에 나오면 Spirit and the Truth,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물론 구약에도 역사하셨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대가 확 열린 거거든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뭐 건물도 필요하고 재물도 바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십자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제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직접 맞닥뜨리는,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한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왔다. 바로 이때다. 내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성전이고, 아니 믿는 사람이 그냥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 거할 처소가 되듯이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시대, 그런 예배의 때가 이제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거를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온 진리라는 것은, The Truth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말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잡아야 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The Truth라는 뜻은 요한복음에서 The Truth라는 것은 실제를 말해요. 진짜 어떤 껍데기 말고 그림자 말고 상징 말고 진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껍데기가 아닌 의식이 아닌 상징이나 건물이 아닌 진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그게 예수님이 가져온 예배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신약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47장, 48장은 그 성전에 그와 같은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수, 강물이 나오는 거죠. 점점 나와서 한참 멀리 갔는데 불구하고 헤엄칠 만큼,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을 이루게 된, 그리고 그 강물 주변에 죽은 모든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every month, 매월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만 먹어버리면 어떤 질병도 낫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47장 1절에 그 성전에 물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강물을 이루게 되죠. 주변을 다 살려놓죠.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물이 나와서 이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을 마치 염두에 두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절기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제사 중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초막절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크게 소리치면서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수를 가져왔다.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생수를 마시게 된다 하는 식의 선언을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끝날이 큰 날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어디서? 성전에서.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제 생수의 강물이 근원이 되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와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치유와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 예언을 염두에 두듯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배에 이루어지는 이 생수에 나오는 강물 역시도 예수님 당신의 오셔서 하신 구원과 설명 연결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완성되죠. 예배도 다 완성되고 성전의 그 영광도 완전히 그때는 충만하게 다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수의 이 강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질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오늘 에스겔서 그대로 본 듯이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에스겔의 환상과 똑같죠. 그래서 에스겔의 수많은 많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책이 아니라 특별한 책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모든 풍성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만 해서 종말을 봐야 된다는 말을 다시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제공한 우리의 것이 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다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진짜 성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성전처럼 거기 임한 영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 영광이 임한다, 머문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새로운 예배가 우리가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만국을 치유하듯이 각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를 통해 어디 가든지 다 흘러보내는 것이,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끝나는, 충만해지는, 옛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만 완전케 되어지는 그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왔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 만나는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생명수가 흐르는 원천이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요, 성전이요, 하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갈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일 중요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 날마다 하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세요. 예배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밀한 게 여러분 방에 있을 때에도,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영광을 누리는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니까 그런 예배를 있는 곳에 드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여주었듯이 영광을 떠나게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그게 죄였어요, 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모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각각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그래서 살면서 각가지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내가 주 앞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따라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잘 살아서 계속 주의 영광을 누리는, 계속 생명수의 강물이 내 삶에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